자, 드라마에서 중요한 것은 드라마 또 뭐 소설, 영화 다 마찬가지인데 역전 이게 리버스 이렇게 뭔가 이 전환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야기의 흐름에 에스더스의 이야기의 특징은 반전입니다. 반전. 우리가 계속 그 반전을 보았습니다. 반전의 연속, 반전에서 또 반전. 계속 이야기가 그 다음에 어떻게 흘러갈까 궁금해지는 이 반전의 얘기. 이게 에스더스의 핵심적인 주제가 반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반전은 최종적이면서도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나는 내용이 오늘 8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에스더스의 핵심 이야기는 8장에서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으로. 그리고 9장, 10장이 남아있는데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이죠. 자, 바상 아하수에로가 내린 칙령의 모든 관심이 이제 쏠립니다. 칙령. 이미 반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만은 죽었지만 하만에 의해 만들어진 칙령은 유다인들 목을 죄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공포에 떨고 있죠. 왕에 의해서 공포된 칙령은 그 자체로 강력한 법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쉽게 바꿀 수 없는 법이죠. 하만은 자기가 만든 나무에 높이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하만이 남겨놓은 잔재들, 이제 왕은 그 흔적들을 이제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그렇습니다. 자, 왕은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을까요? 에스더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면으로는 왕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은 왕의 욕망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자신과 모르드게의 관계를 알립니다. 더 이상 비밀로 덮어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모르드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통해서 일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모르드게가 역사의 전면에 나서야 될 때가 왔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생각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갈 자격을 오늘 얻습니다. 오늘 본문에 왕 앞에 나왔다는 말 자체가 지위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죠. 모르드게의 신변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 모르드게의 신분 상승은 앞으로 지켜볼 만한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 모르드게가 이렇게 신분이 상승되고 있는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그렇습니다. 나를 좀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가 있어요. 뭐 성진도 되고 뭔가 자리가 바뀌어지는 그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냥 나를 그렇게 그런 자리에 앉게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스 안에서는 계속 이 자리, 포지션, 또 시트, 어디에 앉아 있는가 이것이 계속 우리에게 주목을 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어디에 앉아 있느냐. 그리고 앉아 있는 그 자리 자체가 주는 어떤 미션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자, 2절에 보니까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자, 왕은 하만이 끼던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자, 이 반지는 그냥 반지가 아닙니다. 왕의 반지입니다. 3장 10절에 이미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모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그랬습니다. 이 반지는 파워의 상징이죠. 모르드게가 매달릴 나무에 하만이 대신 달리고 하만이 앉았던 자리에 모르드기가 대신 앉게 됩니다. 그리고 하만이 꼈던 왕의 반지가 모르드기에게로 이제 옮겨집니다. 자, 이것이 뭐죠? 여기도 반전이 하면 또 나오죠? 반전. 이 반지를, 하만에 끼던 반지를 모르드기에게 줬다. 이게 거대한 반전. 모르드기 개인의 인생에는 인생 역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역전은 항상 역전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줬다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는데 하만은 재력가였죠. 왕을 돈으로 구워 삼을 정도로 그는 재력가였습니다. 당연히 그가 남긴 재산도 엄청났고 그의 집도 작은 집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것을 에스더에게로 넘겨주었다. 이 바사 제국에서는 왕이 때로는 땅을 하사하기도 하고 금을 하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군사력을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스더에게 집을 준 것은 그리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절에서 눈여겨보이는 이 부분은 에스더가 모르드기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했다는 대목입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하만의 집을 주었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모르드기에게 그 집을 준 게 아니라 관리하게 했다고 했어요. 이 말은 에스더는 대적 하만의 집을 받기는 왕으로부터 받기는 했지만 소유하지는 않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에스더는 부를 얻고 모르드기는 지위를 얻었습니다. 자, 그야말로 상승기류예요. 그러나 에스더나 모르드기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아직 동족 유다인들이 생명을 잃을 위기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은 지금까지 달려온 것은 개인의 행복과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죽으리다라고 하는 그 각오로 금식하며 매달렸던 이유는 자신의 개인의 성공과 행복의 목적을 두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자신들의 목숨을 건 대가로 개인의 성공 스토리로 끝나버렸다면 에스더서는 없겠죠. 그리고 그것은 허무한 이야기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 3절에서는 에스더는 울면서 왕에게 호소합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그랬습니다. 왕후이지만 더 이상 품위를 유지하고 있을 그렇게 점잔을 빼고 있을 만한 여유가 없어. 울고 있는 것이죠. 왕에게 울며 구하고 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여러분. 지금은 울 때죠, 사실은. 에스더가 울 때입니다. 자신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왕후입니다. 최고를 누리고 있고 왕의 총애를 받고 있고 이제 모르드기도 이제 고생이 끝났고 모든 게 봄날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울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울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대목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울 일이 지금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웁니까? 최근에 운 적이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을 울었다면 왜 울었을까? 혹시 누구를 위해 울고 있는가?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참 이 애통이 있어야 돼. 이 애통, 눈물, 우리 안에 있는 눈물,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자, 그 우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 가족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민족을 위해서. 우리 대선을 위한 기도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이 특세 끝나고 막바로 이어서 이미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끝나고 막바로 이 나라를 위한 기도회로 연결이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 주셔서 평강홀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에스더는 이제 이 민족의 운명을 앞에 이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인의 눈물은 참 왕의 마음을 흔들었던 것 같아요. 드디어 왕이 반응하죠. 사절에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그랬습니다. 의미심장한 시간입니다. 규를 내밀었다, 호를 내밀었다 라는 말은 에스더의 그 눈물을 받아 그의 호소를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에스더는 왕에게 간청하죠. 5절에 보니까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면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의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사람 함마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6절에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에스더의 간청이 애절합니다. 하만이 일방적으로 꾸민 조서를 철회해 줄 것을 호소한 것이죠. 그 법이 철회되기 전까지는 유다인의 생명줄은 이미 정한 법에 묶여있는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 최대 고비입니다. 이때가 중요하죠.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것인가 반전이 일어날 것인가. 에스더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에스더의 집중력이 눈에 띕니다. 에스더의 집중력. 분명히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가?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 우리의 최선과 하나님의 열심이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편에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에스더서 안에 아주 거대하게 흐르는 하나의 사상이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이게 에스더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예요. 테마예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대회에 나가야죠. 물론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납니다. 행동할 때도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내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수동태로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능동태예요. 왕으로 바사 제국의 궁궐 안으로 밀어넣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에 맞는 때에 맞는 행동을 하라는 거죠. 지금 에스더가 잘하고 있습니다. 기도했다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갈 때 그냥 통성 기도하고 그 앞에서 골리앗 넘어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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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았어요. 그런 하나님을 믿었지만 골리앗이 그냥 넘어질 것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들고 뛰어가 던집니다. 물맷돌은 겁주기 용이 아닙니다. 다윗이 늘 사용하던 핵심 무기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물맷돌을 사용하십니다. 믿음은 현실 속에서 사용할 줄 아는 게 중요해요. 믿음을 현실에 사용하라. 하나님은 무대 뒤에서 일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무대 뒤에서 일하신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누군가를 무대에 올려놓으시고 움직이신다는 말입니다. 무대에 누가 올라가 있습니까? 지금은 에스더와 모르드개입니다. 그 중에서도 모르드개는 막후 인물 역할을 맡았고 에스더는 무대 위에 주연으로 등장시켰습니다. 각자 배역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대 위에 사람들을 올려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드라마를 풀어가시는가를 보아야 되죠. 때로는 무대 위에서 배우가 실수를 할 때도 있겠죠. 시키지도 않은 애드립을 집어넣어 이야기가 이상하게 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데디 감독은 그 실수까지도 극이 살아나도록 바꿔놓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사상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로봇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바타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자유입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행동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에스더의 맹활약이 눈에 띕니다. 에스더가 금식한다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태도는 능동태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야 돼요. 일해야 될 때, 기다려야 할 때, 기도해야 할 때, 행동해야 할 때,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면서도 때로는 나에게 모든 책임이 주어진 것처럼 행동할 줄 아는 것. 에스더의 모습이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그의 모든 것을 다 드러냅니다. 그리고 왕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합니다. 자신에게 생명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기도할 때인가? 행동할 때인가? 느헤미야를 보면 그는 기도하며 행동을 해요. 그래서 한쪽 눈은 뜨고 한쪽 눈은 감고 감은 눈으로는 기도하고 뜬 눈으로는 현실의 상황을 바라보고 민첩하게 행동한 느헤미야를 보게 됩니다. 에스더는 왕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기도했으면 이제 왕에게 가서 자신의 원하는 것을 어필해야 합니다. 에스더는 벤치에만 앉아있지 않았어요. 그런 역사의 무대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자, 드디어 왕이 입을 열어요. 7절에 아하수엘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개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여기까지만 들으면 좀 실망해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합니다. 원수의 대적자인 하만을 처단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또 에스더에게 하만의 집을 주었다고 언급을 하죠. 감사한 일입니다. 궁궐 같은 집을 받았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에스더는 개인의 축복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구원으로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이 그렇게 소중하다면 크기에 만족해서는 안 돼. 더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선교적입니다. 자기라는 울타리를 넘어서는 거예요. 편협된 신앙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얻고 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고통이 다가옵니다. 내가 참 진정한, 내가 얻은 구원이 진짜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한 사람은 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고통이 내게 다가옵니다. 내가 구원을 얻지 못한 상태에 있었을 때 그 고통스러웠던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고 이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한 눈이 뜨여져야 그게 정상입니다. 지금 에스더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자신은 이미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왕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재산과 그 재산까지 선물로 하사받았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고통이 있는 사람입니다. 고통. 그 영혼이 구원을 얻지 못하면 나에게 고통이 남아있는 영혼에 대한 고통을 느끼는 사람, 우리는 너무 개인적인 구원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을 온전히 이해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주적입니다. 에스더는 자기 개인의 구원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만약 왕이 내게 내가 베풀 수 있는 것을 거기까지라고만 말한다면 내가 이제 하만을 죽였지 않느냐. 너에게 하만이 집까지 줬잖아. 그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아마 이 정도로 얘기했다면 에스더는 만족할 수 없을 거예요. 에스더는 지금 왕의 입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떨어지는 얘기에 지금 완전히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까지만 들으면 에스더는 속이 타는 거예요. 왕이여 제발 거기까지 간다면 나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 물을 한 잔 더 마시고 8절을 읽는 것입니다. 너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본론이 나온 거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에스더의 귀가 번쩍 뛰게 하는 말입니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왕이 결정한 겁니다. 감격적인 순간, 유다의 역사를 새로 쓰는 순간, 대반전, 죽음의 위기에 있던 유다인들이 살아나게 되는 왕의 음향이 떨어지는 순간이에요. 대반전입니다. 그동안 살아난 판을 걷던 에스더로서는 눈물이 터지게 하는 대목이에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돌려놓으셨다. 역사는 에스더 편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왕은 에스더의 말을 전적으로 수용합니다. 왕은 어떻게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되었을까? 왕이 믿었던 하만은 반역자였어.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렇게 믿었던 하만은 반역자고 그 과정 속에 자기에게 충성한 그 사람이 모르드개인데 그 사람이 바로 유다인이에요. 유다인 뿐만 아닙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왕후 에스더도 알고 보니 유다인이에요. 또 하나 더 비밀이에요. 모르드개와 에스더의 관계를 보니까 가족관계. 유다인인 그의 아내까지도 하만의 손에 의해 죽을 뻔했어요. 왕은 에스더와 모르드개를 깊이 신뢰합니다. 왕으로서는 다른 선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흐름들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일하셨는가를 보게 되죠.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르드개의 시대가 왔습니다. 왕은 모르드개에게 모든 걸 맡깁니다. 누가 반지를 가졌습니까? 결정권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반지는 반지로 인을 치면 끝이에요. 하만의 조서를 뒤집을 수 있는 힘이 모르드개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절대 반지 모르드개에게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 모르드개가 가지고 있는 이 반지는 통장 반장의 반지가 도장이 아니에요. 바사 제국의 반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왕은 모르드개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확실한 반전입니다. 사건은 급물살을 탑니다. 이제 모든 것은 에스더와 모르드개에게로 주어졌습니다. 그침이 없어졌어요. 모든 장애물이 다 치워졌습니다. 적수가 사라졌습니다. 왕의 마음도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 풀려버린 거죠. 불가능이 모든 걸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풀지 못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절대 반지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하늘의 의인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결제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푸시면 풀릴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풀면 푸는 거예요. 자, 8, 9절은 모르도개의 주관으로 조서를 씁니다. 조서에 기록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11절에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질멸하고 그 재산을 탈자. 이것은 유다인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특별한 정책을 쓴 것이죠. 건드리지 못하게 한 겁니다. 유다인들이 마음껏 모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다인들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마음껏 모을 수 있는 집회의 자유도 허락하는 조서입니다. 법적인 강력한 보호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힘없이 살아가던 변방의 소수인들에게 특별한 권리가 부여된 것입니다. 모르드개는 왕의 서기관을 소집하고 조서를 쓰게 하여 모든 지방까지 각 지방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게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모르드개의 주관으로 일사불란하게 진행이 됩니다. 자, 이제 문제는 전국 각 지방까지 이 조서가 빨리 전달되는 게 문제예요. 바사 제국의 영토는 광대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 바사 제국은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그리스와 발칸반도, 일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러시아, 광대한 영역입니다. 자, 오늘같이 여러분, 오늘같으면 뭐 그냥 뭐 간단하죠. 여러분, 통신수단 뭐 완벽하니까. 교통수단 발달한 오늘 시대는 뭐 금방 반포가 가능하겠죠. 근데 이렇게 광대한 곳에는 반포되는 데가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는 거예요. 뭐 무슨 제주로 뭐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왕이 반포를 해도 그 조수가 모든 지방 구석구석까지 전달되는 데는 세월이 걸려요. 그 시간이 없어. 늦게 전달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 이미 하만의 공포한 조수는 모든 곳에서 전달된 상태. 자, 모르드개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죠. 지체할 틈이 없습니다. 14절이니까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그랬어요. 매우 급함에 참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쉽지 않죠, 여러분. 역조리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이거는 완전히 청와대에 무슨 그 쓰는 전용 차를 지금 가져다 쓰는 것과 똑같아요. 그 준마들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느라. 정한 시기 안에 알리는 게 문제입니다. 마침 왕의 일을 위하여 잘 준비된 훈련된 준마들을 있었습니다. 특별한 용도로만 쓰이는 이 왕의 준마까지 모르드개 움직입니다. 가능한 빨리 변경된 칙령을 전국 각 지방까지 반포하게 한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막혀 있을 때는 아무 일도 되지 않아요. 사사건건 모든 게 장애물이 되고 가로막고 있는 그런 장벽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일이 되기 시작하면 일사천리입니다. 막힘이 없습니다. 아니, 막을 자가 없습니다. 모르드개에게 그 권한을 주신 거죠. 왕이 쓰는 준마까지 이용하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모르드개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에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상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더 이상 찝찝한 분위기가 아니에요. 우선 모르드개가 입고 나온 옷부터 달라요. 며칠 전만 해도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요. 신분이 바뀐 게 뭘로 나타나요? 옷으로 나타나.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옷을 입고, 이게 자색이라는 것은 항상 왕족의 의미, 왕의 의미를 갖는 거죠. 왕실의 옷이에요. 자색 옷, 이 왕족이 된 거예요. 가는 배옷, 이게 다 고급 원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나 이런 가는 원단이 아니라 굵은, 아주 그냥 거친 걸 입는데, 이 가는, 이걸 실크, 이런 거예요. 벌써 포스가 달라요. 드라마의 장면이 빠르게 순간순간 바뀝니다. 모든 반전을 드러내고 있어요. 새로운 세상이 왔다는 것, 세상이 바뀐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모르드가 임무를 마치고 왕 앞에서 나오는 장면, 이게 대반전이에요. 이제 일이 끝났다는 거예요. 모든 조서가 끝이 나고 모든 명령과 지시를 다 내렸고 이제 왕의 그 권한을 위임받아 이제 모든 유대인들을 자유케 하는 그 법을 시행하도록 다 전달하고 다 업무를 끝내고 이제 퇴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죽을 위해 근심을 받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만이 죽은 것으로는 승리가 아니에요. 진짜 승리는 하만이 만들어 놓은 칙령이 제거되고 유다 백성이 살아나는 것. 16절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느니라. 유다인이 당한 치욕이 끝나고 영광이 회복되었습니다. 슬픔과 통곡은 끝나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칩니다. 그들에게 존귀함이 회복되었습니다. 유다인을 멸절하라는 왕의 조서가 내렸을 때 유다 백성들은 통곡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에스더가 왕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쁨이 넘칩니다. 각 지방 성읍에서는 잔치를 베풀고 명절을 삼았습니다. 여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오늘 이 8장은 마치게 되죠. 여러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은 맞습니다. 오늘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기뻐하는 것은 정상적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는 거죠. 그걸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의 반전을 허락한 분이 누구인가? 오늘 이 본문은 8장에서 그들이 기뻐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기쁨의 원인, 그 기쁨을 주신 분. 우리는 승리하면 그 승리에 도취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승리를 가져오게 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것. 오늘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신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승리가 거저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울지 않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는 거죠. 유다가 처한 모든 난관을 돌파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반전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사망의 권세를 돌파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17절에 왕의 음영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대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대인을 두려워하며 유대인 되는 자가 많더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즐거워하며 잔치를 베풉니다. 숨죽이면서 이국에서 살아가던 유다인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나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유다인과 얽혀지는 것을 꺼려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다인들에게 그 멸절하라고 하는 조서가 전달되고 할 때만 해도 유다인과 얽혔다가 우리도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전화위복이 일어났습니다. 유다인들에게 막강한 힘이 주어집니다. 유다인을 함부로 취급하지 못하게 합니다. 모르드개가 바사 제국의 새로운 권력으로 떠오릅니다. 왕후가 유다인입니다. 하만이 힘없이 제거된 걸 보았습니다. 한순간 세상이 달라졌어요. 반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7절 하에 나오는 이 본토 백성, 바사 제국의 본토 백성들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이런 역전이 어디 일어났어요? 또 무슨 일이 납니까? 그들이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유다인의 지위가 상승하자 역류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바사 제국 사람들이 유다인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유다인들이 소외자가 아니라 특권층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반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유다인들을 잘못 대하다가는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이죠.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유다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종하는 일들이 났습니다. 바사 제국 안에 놀라운 변화예요. 그건 누구도 유대인들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더 이상 유다인은 바사 제국의 혐오 그룹이 아닙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룹이 됩니다. 어떻게 소수의 유다 정착민이 바사 제국의 중심 그룹으로 부상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이든지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몰랐을 때는 우리도 저주 아래에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반전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망할 듯 망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비슷한 고백을 하죠. 고린도서 6장 9절로 10절에 그 고백을 합니다. 너무 멋있는 고백이죠. 무명하는 자 같으나 유명한 자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해도 하늘에는 감이 없어요. 부자와 나사로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성경에서도 이름을 기억조차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진데 나사로 이름이 있어요. 하늘에 가니까 바뀌어요. 이름이 없는데 뭐 하나님이 안 알아주는데 뭘 누가 알아줘요, 여러분.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 얘기 에스더서 얘기 아닙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의 백성은 약한 듯해 보이나 약하지 않다. 무명한 자 같아 보이지만 유명한 자요.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는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 끝날 듯 끝나지 않은. 여러분, 어떤 분, 야, 나 이제 다 끝났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을 바꾸어 놓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게 끝인지, 하나님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쥐고 계시기 때문에. 에스더의 특징이에요. 반전의 반전. 근데 반전이 반복, 그냥 무의미하게 반전, 반전, 반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고, 그 모든 반전과 반전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 신자는 모두 이 반전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것이 반전입니다. 반전 중에 반전입니다. 예수 믿은 게 반전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집안이 예수 믿은 거 보면 그때만 생각해도 소름이 돋을 만큼 이 반전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죽었던 자들이었어요.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귀의 굴레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사망의 그늘 아래 짓눌려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싸움은 언제나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마귀는 항상 승리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로 인하여 마귀를 짓밟고 모든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꺾어주셨어요. 이제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해야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사자가 많으니까 좀 무섭다 그지? 무슨 사자가 무서워요? 예수의 피의 권세. 선포되는 곳곳마다 자유가 주어집니다. 유다인의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더 이상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돼요. 두려워할 대상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사 제국 안에 유다인들에게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얼어붙은 냉혹한 겨울이 물러갔습니다. 너무 좋은 환경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때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참 어렵고 핍박이 심할 때는 그건 힘들어요. 그건 힘들어. 핍박은 힘든데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는 좋아요. 직장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고 예수를 믿으면 불리한 환경, 그건 힘들지만 신앙이 깨어 있을 수가 있어요. 시련의 바람이 불고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위기를 맞으면 죽음은 죽으리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뭐 기도 안 하면 죽는데 뭐 차라리 기도하다가 죽는 게 낫지. 이 현실이 어려우니까. 여러분, 벼랑 끝에 있으면요, 인생이 벼랑 끝에 몰리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하면 죽는데요. 그냥 해야죠. 안 할 수가 없는 환경이야. 안 할 수 없는. 여러분, 어려움이 직장 속에 가서 어려움이 많이 없고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너무 힘든 직장에 가면요, 직장 출근할 때마다 기도와 기도. 주여, 오늘 하루를 살려 주시옵소서. 환난과 비박 중에도 그런 노래가 절로 나오고, 십자가만 묵상하면 눈물이 핑 돌고, 가정에서도 한 사람이 안 믿고 교회 가는 걸 계속 핍박하면 매일 전쟁이에요. 교회 나올 때마다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눈물이 팍팍 쏟아지는 거지. 예배드릴 때 막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환난과 핍박 속에 교회 와서 앉아 예배드리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절실하겠어. 주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은혜가 임하는. 근데 정작 신앙생활을 하기 좋은 환경이 되면 항상 깨어있기 어렵습니다.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봄날은 좋아요. 그런데 봄날에는 나른해지기가 좋아. 편안하면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나태함이 무섭습니다. 주변에 모두가 믿는 사람이고 신앙의 우호적인 분위기만 있으면 그때는 정말 위험합니다. 그 순간 영적 전쟁은 치열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전을 일으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때입니다. 그렇게 나른해지는 모든 게 잘 돌아가는 이때.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어. 멈추어 버렸어. 하던 게 안 돼. 위기가 왔어. 벼랑 끝에 몰렸어.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여기 나온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특세 뭐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지금 기도해야 될 때. 나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울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오셨던 거죠.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때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도자를 뽑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에스더스를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민족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해야 돼요. 자, 8장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유다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긴장 속에 지나왔어요. 고비고비를 넘겼습니다. 슬픔이 변화해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우리는 이 에스더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뚜렷이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 구원을 위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우신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바사 제국의 역사 뒤에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그동안 보아왔습니다. 악한 자들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은 그들의 손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신다. 악한 자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림도 없다.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악으로부터 건져내시고 구원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 당연한 겁니다. 어려움이 올 때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 어려움이 올 때 어려움이 계속되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독특한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마 개인의 삶 속에도 끊임없이 반전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아니 예수를 믿기 이전부터 이미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영역에 끝날 것 같았던 그 순간순간마다 찾아오셔서 함께 하셨던 이 드라마틱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반전의 하나님을 만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2022년 기대합니다. 반전의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가슴 뛰는, 뭉클하는, 기대감이 넘치는 그 우리의 모든 미래의 기대는 우리의 계획으로 인하여 일어난 기대가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전을 일으키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갖습니다. 2022년 동안에 이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전화 이복게 하시는 하나님, 기이하고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역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장애물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2022년 동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이 민족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